지난주 월요일 영국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며 그가 속한 토트넘 팀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한 시즌 23골을 넣어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본 경기를 보지 못했지만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이 상대 팀으로부터 3골을 넣으며 승리를 확신하고서는 팀 동료들이 하나 되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선수는 골키퍼까지 제치고 자신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을 주려다 스텝이 꼬여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골을 넣고 득점왕이 되었을 때는 손흥민 선수에게 다른 모든 선수들이 달려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모습을 보며 아, 저 팀은 원팀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축구나 야구 같은 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수 각자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팀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팀 전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느 훈련보다 팀원들이 하나 되는 팀 전술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며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뛰어남만을 강조하면 하나의 팀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원팀이 되었을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옥중에서 기록된 것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빌립보서는 감사와 찬양, 기쁨이 충만히 넘치게 표현되어 있어 이것이 빌립보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지역의 이름을 딴 성경으로 당시 빌립보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한 도시입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하며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가 도시를 확장하여 자신의 이름을 따라 빌립보라 명칭한 곳입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은 바다와 육지 양쪽이 모두 열린 곳에 있어 전략적 요충지였고 또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금광도 있었고 비옥한 평야도 있어 마게도냐 지역의 첫째 가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기간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썼던 바울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에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당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일행은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과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감옥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한 후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서신서에 등장하는 교회 중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예외 없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빌립보 교회의 침투에 거짓 교사로 활동하며 할례를 받아야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4장을 보면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여자 성도 간에 일상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거칠고 서툰 태도 때문에 발생한 다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교회가 내부적으로 와해되려는 조짐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또 유오디아 순두에게는 화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일치와 하나됨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로마 제국사를 배경으로 커바디스 같은 영화를 보면 로마 군병들이 싸울 때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방패를 땅에 대고 큰 구령에 맞춰 한보 한보 전진합니다. 전진하는 동안 병사들의 대열이 마치 줄로 그어놓은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일치와 하나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학연과 지연과 혈연 등으로 하나됨을 자랑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혈연 공동체도 아니고 서로 공통의 관심사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 혼자만의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다해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본문 2절에 교회의 하나됨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먼저 마음을 같이하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생각이란 개개인의 생각이 아닌 바로 주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따른다면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탁월한 인물이라 해도 그의 생각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세상에 완전한 생각은 하나님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목회자요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 곧 주님의 생각이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생각을 100% 관철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존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뜻이 의견이 합당하다면 따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회 통합과 소통이 큰 이슈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며 왜 서로 통하지 않는다고 야단일까요?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거나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완전한 사상이나 완전한 제도가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타인의 생각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차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누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의 일치를 위해 힘써 나가야 합니다. 또한 같은 사랑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본문은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는 희생이 동반된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아무 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하나됨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으면 일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뜻을 합하여라는 말은 영혼을 합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도인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새가 달라도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근거입니다.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코 물리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 있는 이들이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오지만 가슴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됨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예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성도 개개인이 이러한 신앙적인 체험들이 있다면 그 체험들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이기에서 권면을 받아 격려를 체험하고 괴로움과 슬픔 속에 위로를 체험했다면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공허함과 이로움 속에 성령의 교제를 체험했다면 이제 육신의 사귐에 머물지 않고 다른 이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했다면 다른 사람을 긍휼과 자비로 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긍휼과 자비의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장을 가리키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통함 속에 베풀어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시는 바로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입니다. 이러한 신앙 체험들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혹은 물리적인 일치가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생각이, 마음이,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치는 내적인 하나됨이며 영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하나됨은 성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권면으로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아닌 체험을 또한 교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 불쌍히 여기시며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지금도 셀 수 없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둘째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3절 초반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절이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 내적이고 영적인 하나됨이라면 3절은 외적으로 태도와 행동으로 하나됨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되려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3절에서 모든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다툼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자기 자신과 남을 철저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열과 성을 다하지만 남의 일과 남의 이익을 위해서는 철저히 내면하며 무관심합니다. 또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왜 자꾸 틀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일까라며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와 남을 구분짓고 분리시키는 행위를 일삼습니다. 이게 다툼입니다. 또 허영은 원어적으로 오류라는 뜻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나 견해를 나타냅니다. 허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의 생각이나 견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또 자기의 견해에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려 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태도도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자기의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 권면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가로챈다는 의미에서 교만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 C.S. 루이스는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을 언급하며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을 바로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을 교만이라는 악에 비교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교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태도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교만일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과 생각과 기준을 다른 이에게 똑같이 적용하고자 하면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본질과 진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들은 자신의 의견보다 다른 이의 의견을 더 들어줄 수 있어야 하고 자기보다 더 나은 이라 여기며 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불편함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생각과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서로가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인내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고 하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바로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 후반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먼저 버려야 할 태도를 제시한 이후에 성도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삶의 태도를 분명히 제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은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또한 자신의 본분을 알고 이치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겸손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겸손한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을 겸손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아, 저는 잘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경우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부족해요 라고 말할 때 내면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한 말을 내뱉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이 아닌 겸손한 척한 것뿐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 단어를 발음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했는데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을 때 지읒받침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을 때 낮게 아래의 받침은 시옷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무한 경쟁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아지려는 욕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향하기보다는 위를 향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역설은 바로 낮아짐을 통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은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겸손의 극치를 이루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초반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본받되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을 낮추고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줄 아는 태도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을 대하는 태도, 남을 대하는 자세에서 확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높이는 태도에 겸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독선적인 믿음과 신앙과 삶의 태도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그릇된 태도입니다. 겸손은 말이 아니라 삶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삶의 태도가 겸손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높여줌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런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잠언 3장 34절을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본받아 상대방을 더 나은 삶으로 여기며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먼저 돌보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표준 새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4절 말씀을 공동편역으로도 제가 읽겠습니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4절을 다른 성경 버전으로 비교해 보면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의 일, 자기의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마음을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남의 관심사, 남의 생각과 견해, 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쉬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권면하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이 개역개정에는 있는데 표준 새번역과 공동번역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새번역에는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말씀합니다. 또 공동번역에는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분명히 같은 절수인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구절이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헬라어와 우리말의 어순이 영어처럼 서로 다릅니다. 원어를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은 4절 끝부분이 아닌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어의 어순대로 읽으면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헬라어의 언어적인 표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표준 새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 새번역으로 2절을 보면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4절이 아닌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공동 번역을 보면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공동 번역에도 4절이 아닌 2절 끝부분에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애정과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차례 물질적으로 선교 사역을 후원했고 또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바울을 돌보기에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 처음 복음을 접한 이후 지속적으로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권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치가 생각해보면 어찌 바울 한 사람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임 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할 주님의 성도이며 우리 역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며 완전해질 수 있도록 서로 뜻을 같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하든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며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권속들 되길 원합니다. 또한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는 일로 하나됨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구합니다.